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실수를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를 너무 구박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못을 따지시니까 오히려 어머니에게 서운하셨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이 좀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 편을 둘 수 있나 해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지아 자매님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편 아닐까요? 사탄이 우리의 잘못을 고발해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내 편만 들어주시는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 배우신 게 맞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나만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거라는 약속도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하셨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구절도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중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중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아멘.
자, 어떠세요? 우리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 재앙이 올 것이라 경고하시죠?
그렇네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과 명령 모두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한 말이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도 공정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겠네요.
나만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온 1100을 그 어미에게 돌어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왕이 없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죠.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도 어머니가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걸 보니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아들 편이겠네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않네요. 저렇게 아들을 키우면 나중에는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삐뚤어지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조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막을 수 없겠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면서 여호와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사시대에는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빌고 있네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지나가던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해마다 연봉을 주고 돈과 옷과 먹을 것, 머물 집도 주겠다고 하니 레위인은 만족했겠어요.
미가의 어머니도 만족하고 미가도 만족하고 레위인도 만족하고 모두가 좋은 행복한 결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만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긴 듣고 보니 좀 이상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사사시대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의 지역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안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나 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그 이름을 모욕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나 개인의 전용 복주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욕하는 행동이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집에 우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도 만들고 예배 방식이나 제사장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안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가사를 읽어주세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찬양의 가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올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소원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는 마음이 더 커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본분을 힘써 다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말씀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아까 미가의 집처럼 하나님을 내 맘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렇네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는 오히려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우신다는 구절도 읽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일까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주는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치려고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뽑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그때의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하기 위해서 왔으니 혹시 적군이 아닐까? 경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긴장한 여호수아는 칼 든 사람에게 너는 우리 이스라엘 편이냐 우리의 적 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내 편이 아니면 적군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이스라엘 편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고 말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정의의 편에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나는 오직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네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단순한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오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날 때도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한 것처럼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나만의 하나님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남조선과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었죠.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믿음에 관련해 그간 살펴본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경은 몇 가지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는가? 세 번째는 믿음과 소망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동력인들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걸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힘, 뭐 원인들은 무엇인가? 동력인?
네. 다섯 번째는 믿음의 효과들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는 믿음은 누구에게서 주어지는가 등이었습니다.
그래요. 그중에 이제 지난주 살펴본 건 후반부 내용인 믿음의 동력들은 무엇이냐, 또 믿음의 효과들은 무엇이고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믿음을 일으키는 첫째가는 동력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믿음을 주시거나 만들어내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네. 심지어 마귀나 외식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들입니다. 물론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에 베풀어진 성령님의 영향력이나 일하심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베풀어진 것과는 다릅니다.
네, 믿음을 일으키는 그 다음 중요한 도구는 성경, 즉 복음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의 선포가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네 번째 믿음, 궁극적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특정한 지식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있는 신뢰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원인입니다.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웠었죠?
믿음의 효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효과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 번째 효과는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과는 세상적인 은사들과 영적인 은사들이 증가하고 또 이런 은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관해 살펴봤었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일시적 믿음이나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지만 의를 얻는 믿음은 비가시적 교회,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참되고 영원한 교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한 성경 몇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누가 예수님께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나온 구절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방인들이 다 믿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두 가지가 중요하네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 그리고 그 일부분은 누구나 반드시 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택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참되면서 흔들림 없는 열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의심이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의심이나 갈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나 의심하네. 아, 나 갈등하네. 난 믿음 없나? 아,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힘을 내어 순종해야 되겠다. 아,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춘 순전한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참믿음, 이 의를 얻는 믿음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자, 이번 주 드디어 21문이 넘어가고 22번째 요리문답이네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은 하윤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 즉 사도신경이 이것을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어떻게 생기냐, 믿음 누가 주냐, 네, 믿음 종류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무엇에 대해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냥 당연히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즉 믿음의 대상 아닐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의 요지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들이지요.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대상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죠. 믿음. 우리가 믿음의 종류를 말했으니까 이제 여기 믿음은 당연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무엇이었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우리는 복음의 약속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어느 정도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라는 걸 하윤자매님이 알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요. 바로 복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뭘 믿을 거냐? 나 복음. 지난번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고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과 율법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이고, 율법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교리다. 네, 그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좋고요. 복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과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로마 천주교 교황들이 어떤 발표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그 장소, 네, 저쪽 유럽에 있는 그 장소에 한번 여행을 하면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예, 거기 가서 여행하면 죄 용서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인간적인 전통이나 규정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니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물론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기들 스스로 믿음의 문제나 내용을 작성하거나 만들어내는 것도 믿음의 대상으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네. 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것 해야 돼. 하루에 성경 3번 보고 3번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나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정들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또 내볼까요? 하윤재민님께. 믿음의 대상인 복음. 우리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의 어떤 핵심 사항과 실체 이걸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답은 사자로 시작하고 네 글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아,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박수 칠까요 말까요? 정답이에요. 사도신경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 내용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22문은 벌써 끝났어요. 21문은 3주나 있는데 22문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3문인데요. 23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한 주로 끝나지 않아요. 세 주로도 안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몇 달 걸쳐서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읽죠. 23번째 요리문답 질문. 사도신경,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둘째,
그들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셋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넷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다섯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섯째,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일곱째,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덟째,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아홉째,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열째, 죄 사함과 11번째, 몸의 부활과 12번째,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윤재매님이 지금 읽은 이것을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고 하는데요. 신조나 신경이 뭘까요? 그건 어떤 사람이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사물과 구별하는 표시, 증표를 말해요. 오순절 이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는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밖에서 당한 어려움은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폐박하지 않았나요? 그럼 교회가 안으로부터 당한 어려움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교회의 가르침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엔 교회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리들이 정통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과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그래요. 이단들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이단 문제는 교회가 안으로부터 당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안과 밖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로 찾아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여기에 속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반갑게 맞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야 하긴 해야 하는데 당신은 이단이 발생하고 이단의 세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을 때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검사나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바꾸 말하면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어떤 표시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 바로 표시와 사인, 같은 편이었구나. 그걸 알려주는 증표가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아까 신조나 신경은 표시, 증표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그렇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그런 말을 붙인 것을 보면 사도신경은 참된 신자인지 알려주는 검사표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신경 앞에 사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요. 신경 또 신조는 검사표네요. 사도란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딱 13이에요. 그 더 이상 없어요. 사도는 직접적인 제자죠. 결국 사도신경은 사도적 신경이라는 말인데 이건 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이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또 사도들은 누구를 가르쳐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제자들, 속사도나 교부들은 교회의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었는데 그게 뭐냐?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보편적 신조라고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군요. 이 보편적의 원래 외국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우주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보편성, 널리 알려진, 누구나 다 동의하는, 완전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윤자매님 말대로 보편적 신조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신경이 모두가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걸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을 강교하게 왜곡시키는 이단들이나 불신자들과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 신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표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주요 요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성경에 관한 어떤 주장이나 교리나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만약 복음의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그런 주장들을 금방 시험해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 사도신경을 작성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그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관련된 성경을 먼저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리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절에 보면.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들을 요약한 걸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팔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작성하게 된 네 번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모든 신자들이 끊임없이 눈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교리 때문에 어려움을 받도록 부름받았는지 어떤 복된 약속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네요.
그렇죠. 팔찌를 하고 있으면 어디 뭐 이제 좋은 곳이 아닌데 가려고 왔다가 정신 차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으면 문득문득 연약함이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를 일깨워 줄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사도신경이 그러면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왜 중요할까? 그리고 사도신경은 정말 또 다른 어떤 복음의 내용 중에 위대하고 아주 좋은 월등한 것일까?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조나 신경이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요. 니케아 신조라는 것도 있고요. 아다나시우스 신조도 있고요. 에베소 신조, 칼케톤 신조 같은 신조들이 작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사도신경만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조로 우뚝 서게 된 걸까요? 사도신경의 중요성과 그 권위의 월등함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 거의 전부가 성경 자체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작성된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도 사도신경이 갖는 중요한 권위 아닐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름에도 있지만 사도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니 사도신경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신경 중에 가장 오래된 신경이고 가장 권위 있는 신경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다른 모든 신조들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해서 그것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신경입니다. 그런 신조들 역시 이단들의 왜곡과 거짓된 이론을 방지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또 사도신경을 토대로 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이 신조의 내용에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하죠. 네, 24번째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23번째도 끝났습니다. 오늘 두 개나 끝났네요. 질문을 읽어보죠. 24문. 이 조목들은 사도신경이에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이요.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네. 방금도 읽었지만 사도신경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들이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창조만 하고 성자는 구속만 하시고 또 성령은 성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따로따로 나뉘어 있거나 이분은 이걸 안 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성부께서는 신경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부께서는 우리를 구속하는 일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요한복음 3장 17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구원이 있습니다. 또 성부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네, 이번에는 성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창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성자는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일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에베소서 5장 26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말씀으로 거룩하게.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거룩하게 하시는 일, 성화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까 사도신경에 이제 세 가지 부분을 크게 나누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것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시편 33편 6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으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건 당연히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입 기운 이거 보통 이제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님을 말씀하죠. 성령님이 뭐 하셨냐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어떤 그분의 특정한 사역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창조의 사역을 성부의 일로 말하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신성의 근원이시고 모든 신적인 일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 구속이라는 것을 죄인을 구원하는 걸 성자의 일, 예수님의 일로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 혼자서만 그 사역을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자께서 직접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이제 십자가 매달린 거죠. 네, 오직 그렇게 성자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아니나, 이제 성부나 성령은 아니나 바로 이제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자께서 구속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화를 성령의 사역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 직접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25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를 말합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재 매님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서 혹시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나눠보실 네. 만한 게 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다 다른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은 아는 지식만큼 그 믿음이 커진다는 또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늘 그 사도신경을 다시 배우면서 저의 믿음에 정말 잘못이 있었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앞으로의 그런 내용들이 너무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의 몰랐음을 깨닫는 자는 모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몰랐을 때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일체 한 분이시고 다만 그분 안에 세 위격, 그래서 삼위일체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계속 배워가고 함께 잘 배워가며 그 배움이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